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계시록 17장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가 말하자면 바벨론의 폐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폐망은 이미 그 앞에 16장 말미에 19절 이하에 확인된 것이죠. 일곱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음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하는 대목의 좀 더 상세한 진술이 17장과 18장과 19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 지금 계시록이 가지는 궁극적인 초점,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려는 악의 세력들은 결국 다 정복당하고 만다. 악의 세력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이한 지혜와 계획 속에 허락하시는 만큼 활동할 뿐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승리케 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고 이 마지막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큰 시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시록과 지난주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성경 전체의 그 관심사를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다루는 것, 우리가 말하는 종말, 종말은 구약에서 내다보는 종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과 이제 심판을 위하여 오실 저 맨 마지막의 재림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이 관심이 없고 성경이 가지는 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말세라 그러면 재림을 말세로 보고 있지만 성경이 말세라 끝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초림부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간적이지 않고 순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은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야 재림이라는 순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마음을 놔도 되냐면 마음을 놓는다는 게 좀 우스운 표현입니다만은 초림이 있기까지는 재림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무두셀라 이야기, 무두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자식을 낳으면서부터였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에녹의 자식인 무두셀라가 죽어야 임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까지만 마음을 놓을 수 있죠? 태어나기 전까지만. 그렇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말세라 말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100년 있다 죽을지 1000년 있다 죽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언제까지만 괜찮죠? 태어나기 전까지만 괜찮고 태어나면서부터는 말세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죽으면 그게 끝이니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있는 그 바로 앞에 순서는 태어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종말을 말세라 마지막이라 라고 내다볼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는 다시 오시는 때가 끝이니까 다시 오시기 전의 사건은 처음 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다 말세입니다. 이게 이렇게 2000년이나 될 줄은 뭐 우리는 모르고 앞으로도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날부터는 그대로 지금까지 이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다 말세고 그런 의미의 긴장이 성경에 이런 순서적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종말론적 시각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를 열자마자 그 신약시대는 전부 종말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에 상관없이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시각에서나 신약 전체를 종말적 시각에서 보자면 더욱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국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여 모든 나라에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국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 이 말세의 중요한 한 국면입니다. 둘째 국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하며 그 핍박과 그 환난을 견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국면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의 신앙적인 영적 전투와 이 당하는 핍박들을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왕노릇이 되고 실제로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세력과 악한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보며 어려움을 당하며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도 왜 왕노릇한다고 하느냐 하면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종말을 보는 데서 중요한 하나의 시각이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때는 지금 이 두 번째 국면이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대하는 악한 세력과 직면하고 있고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영적 전투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무리들로서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며 영적 승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케 하는 중요한 일을 허락하시는 복된 일로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지금 둘째 국면이 말하자면 우리 계시록에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이것이 다 이 둘째 국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어떤 경고적인 심판과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들은 회개치 않으며 저들은 자기네 길을 고집하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고 저들의 힘과 악의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면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어린 양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과 심판의 승리이며 또한 어린 양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승리로 결말 지어진다는 것이 세 번째 국면이 됩니다. 신약 전체가 이러한 시각 속에서 어느 국면을 다루고 있든지 혹은 전 국면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든지 합니다. 계시록은 특별히 두 번째 국면과 세 번째 국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셈이죠. 이것은 개인으로 따지면, 전체 역사로 따지면 이것이 첫째 국면과 둘째 국면과 셋째 국면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순서로 보입니다만, 개인으로 따지면 이 국면은 모든 개인들에게 뭐 초대교회에 살았거나 앞으로 더 후대에 살거나 상관없이 그의 생애에 있어서 이 세 국면이 그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경험되어지고 이해되어야만 하는 국면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체험해야 하며 혜택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며 그의 개인의 수명의 끝에 말하자면 그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종말이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 속에 그가 잠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8장 오늘 19장 10절까지 있는 이 내용들은 이 마지막 끝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시며 저들을 파멸시키는가 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크게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큰 굵직한 내용들을 봐야 하는데 17장은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었는가, 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봅시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왜 그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이름에 나와있죠. 음녀라 하고 나와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음녀, 은행, 음행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실패한 모든 불신앙과 잘못된 신을 섬기는 일에 대한 죄목으로 등장하곤 하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 이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만에 취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기고만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참남된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스스로 신이 되는 자만심, 또 믿음의 그 정절과 또 뭐랄까 절제를 지키지 않는 사치의 모습들이 4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크게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건 그 이름이 비밀이요 큰 바벨론이요 음녀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해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보다 그런 세상의 죄악된 풍조와 세력의 집합체 같은 것들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여러 번 이 문제는 다뤘으니까. 그래서 17장에는 바벨론이 어떤 말하자면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기록되는데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를 믿고 사는 모든 이 불신앙을 저들의 가장 중요한 죄목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장은 이런 바벨론의 멸망이 가지는 하나의 그 뭐랄까요? 그 결말 혹은 세상의 반응 이런 것들이 18장입니다. 보실까요? 1절부터는 뭐 앞과 같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는 앞에 17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근데 아까 그 사치라는 말이 여기 3절에 등장하고 있고 치부라는 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고 다 불신앙이 됩니다.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자식 걱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부모된 걱정이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식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내가 지옥에 가도 우리 애는 서울대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그 부모된 그 마음을 그 적절하지 못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을 얄밉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가지는 그 사랑과 그 끝없는 애정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또는 여러분이 애착을 갖는 그 무엇에 대해서든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나를 원하신다라고 되짚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에 큰 이해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 후에 이제 이 말하자면 바벨론의 패망,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함락시키는 이 심판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한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게 전부 뭐죠? 애가인데 누가 이 애가를 불러요? 저 원수들의 패망을 승리한 성도들이 고소하다 너 잘 당했다 이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하나의 소원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그걸 욕심내던 모든 추종자들의 입에 한탄 같은 게 아니죠. 뭐랄까 그 애통과 비탄과 절규를 받아내신다는 말이죠. 이 18장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그리고 그 놀랍고 무서운 심판일 것인가를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이 이 18장입니다. 19장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쪽 얘기죠. 이르되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스위스트로 올라가더라. 또 24장로 안 뒤에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노아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19장에는 말하자면 바벨론의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슬퍼하는 저 무리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와 그 감사와 찬송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쭉 계시록을 해오면서 확인했다시피 종말에서 보는 재앙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의 두려운 이런 분위기는 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심이요,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지 성도들이 겁낼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환난은 말세가 되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위치가 아직 심판받지 않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지 않은 대적들 속에서 그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중요한 목적이죠. 그 무슨 종말에 대한 이해를 순서를 알기 위한 호기심이나 뭐 그걸 알아서 뭐 피하려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휴거에 대한 이해도 휴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문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살아있던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이게 휴거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 시중에서는 휴거가 대환란을 면하는 부름으로 환란을 면하는 고통을 면하는 부름으로 자꾸 이해되어 가지고 종말론에 관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건 피해야만 되는 재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종말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말이 시작되었는데 종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특징은 구원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대적하는 세력 사이의 싸움이 불가피한 일이라 그게 종말론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 놓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요구를 받고 있죠. 계시록 2장에 처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갖는 의미가 다시 부각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게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에 보낸 편지죠?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 성도들에게 한 편지예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거 다 놓치고 그때 1998년 10월 며칠이었어요. 이대호 목사님. 10월 며칠. 10월 33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다고요. 뭘 하려고? 대환란을 피하려고. 그런 것은 성경의 약속, 성경의 약속이 없다고요. 믿는 자가 믿음을 인하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환경, 이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적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재난이라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절 이게 있었죠. 어느 편지에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결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안 듣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그 마술같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싫어하는 걸 피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자꾸 쓰인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실래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이 나요. 요한복음 그 끝이 아주 재밌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제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너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라. 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대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그죠? 다 환난을 당합니까? 거기서 몽땅 다 당합니까? 일부만 당합니까? 저는 당하는 쪽에 있습니까? 안 당하는 쪽에 있습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이, 공통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꾸 놓친다고요. 재난을 당하든 안 당하든 고통으로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부요함으로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놓치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어려운 조건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으로 형통한 것도 큰 시험이죠. 이거 안 당해봐서 모르겠다는 얼굴들 하고 계시는데 이때는 다 신앙도 놓고 자기도 모르게 다 잔다고요. 늘어지고 그게 몰라요. 언제나 평화기가 더 무섭죠.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치 않을 때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서운 말씀이죠. 너나 잘해. 여기 이게 근거 구절이에요. 내일 해. 남하고 비교할 것 없이. 너는 내일 하고 쟤는 제일 하고 그거예요. 그러나 공통되게 다 뭐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일이 남보다 더 어렵지도 않고 남보다 더 특별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뭐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믿음의 싸움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다 버겁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누구에게 핑계되고 있는지, 누구와 견주어서 상대적으로 생각하는지 그 모든 핑계거리들을 걷어버리시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 있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겠다.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영일이 없는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우리는 대면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과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과 영원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군사며 책임 있는 청직입니다. 누구를 쳐다보고 오늘 나를 핑계대고 내 책임을 소홀히 하며 잊으며 외면하며 짐짓 딴청을 부리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신 것 같이 너는 네 길을 가라. 또 저 교회에 주신 주의 요구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